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은 전반부 내용과 후반부 내용으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족보, 계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톨레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보자면 전반부 족보 내용은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육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게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족보를 보면 다섯 명의 여성분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일 민족 혹은 온전하고 순수한 혈통,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또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에는 톨레도시라고 하는, 족보라고 하는 기록 형식 자체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8절부터 이제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후반부 안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반부와 관련해서 살펴볼 때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천사가 선포했던 두 가지 내용,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셉과 마리아 등등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탄생하심은 이러하다. 이게 표제어에 해당합니다. 제목 같은 역할을 하죠.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제목이 나온 것처럼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또 마리아 임신에 대해서, 또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 요셉이 순종하는, 이런 순서들로 쭉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18절 그 내용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약혼만 했을 뿐, 실제로 동거하거나 같이 살림을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린 뭐 이제 그렇게 믿고 있죠. 뭐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오늘날을 기준으로 이제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근동 지역은 이 여성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성숙하는, 성장하는 그런 형식이요, 그런 양상이어서 당시에는 아마도 한 13세, 14세쯤이면 결혼을 하고, 늦어도 20세 이전에 결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도 아마 13세나 14세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 건뭐 제일 금방 아는 건뭐 입덧을 하는 거, 아니면 4개월, 5개월쯤 지나면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서 뒤에 가면 이제 요셉도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입덧을 해서 알았을까? 아니면 배가 더부룩해서 알았을까? 여하튼 마리아는 자기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요셉도 알게 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행동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인 거죠.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약혼했던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건 오늘날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정상적으로 그런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야, 다른 남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실은 분노해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요셉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가만히 이 약혼 관계를 정리할까? 이것을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만 봐도 참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처음에 임신했던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임신했던 과정을 쭉 보면 또 이게 드러난 것을 보면 이 내용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임신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요셉,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행동하는 거란 뭐냐면 그냥 잘라내는 거, 끊어내는 거. 뭐 좀, 여기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끊어낸다고만 되어 있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가서 어디서 뛰어내리든 약을 먹든 그냥 애를 띄워버렸으면 하는 그것 말고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유튜브를 보다 보니 그런 게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찾아서 본건 아니었는데 떠서 봤더니 아주 유명한 시사평론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극우적인 세력들의 막 이렇게 앞장서는 것들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런 행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 기독교인들이란 아빠 없이도 애를 임신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아빠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해도 쉽게 휩쓸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그 거짓말 믿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요셉도 이해할 수 없고, 마리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잉태된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죠.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전개가 되는데, 20절 9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천사를 보내셔서 선포한 것은 일단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은 더 중요하죠. 먼저 형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진리가 어떻게 선포되었느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누가 말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읽을 때 가끔 성경 보면 그런 성경들이 있죠.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 글씨로 해놨다고요. 누가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는가? 요한이 이야기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제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1장의 전반부는 뭐가 나왔었죠? 족보가 나왔습니다. 족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볼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족보를 백날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천사의 계시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해주었던 그 계시를 믿어야 알수 있는 겁니다. 족보 열심히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이걸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안에서 명확하게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천사가 계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족보를 보고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만 갖고 있느냐? 족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셨던 계시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과 족보만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에 있어서도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전반부는 누구나 다 육적으로 알 수 있는 족보를 기록했다면 후반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계시를 주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해두었으니까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천사가 그러면 몇 가지를 선포했는데 세부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도 늘 말씀드리고 설명하지만 뭐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여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 혼, 육체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어떠하냐?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이신 하나님,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은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때 말씀, 그건 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께서 영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성자께서도 영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다 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셨던,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지금 천사가 설명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육체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육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아이가 임신이 될 때 그때 그 아이의 영혼도 만들어지고 그때 부모로부터 죄도 유전이 된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영혼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영적인 상태, 부모의 신앙생활, 그리고 부모의 성생활 매우 중요하다.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죄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되는 과정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통해 만들어진 존재는 원죄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막 했었거든요. 여하튼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육체가 만들어집니다. 육체가 만들어져요. 영혼이 만들어지냐 마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육체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성령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혼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혼은 이미 성령님이 계실 때 원래부터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은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육체를 사람의 방식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죠. 완벽하게 만든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누가 만드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의 육체는 누가 만드셨죠? 성령님께서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과연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닮았을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왜 우리는 다 흰둥이인데 저 녀석은 까만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핍박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배려하셔서 요셉이나 마리아를 일정 부분 혹은 유대인들을 일정 부분 닮게 창조하신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추정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사가 해도 두 번째 선포는 내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건 족보나 세상의 과학적 지식이나 다른 무엇으로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애당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계시로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 육체를 입고 오셨고 예수님의 영혼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경험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신비에 속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갖고 사셨기 때문에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에 속한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갖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오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친히 얼마나 고난당하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기뻐하고 또 이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온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나누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육체를 만드시고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거나 또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 되었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낸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